VOA 세계 뉴스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30일 중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타이완인들은 평화를 기대하지만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여전히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 운영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타이완 해협은 전 세계에 심각한 경제 및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각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미국과 타이완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허드슨 연구소로부터 국제 리더십상을 받았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뉴욕 방문은 중미국과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에 앞서 경유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2개국 순방 종료 뒤 5일 로스앤젤레스를 들러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 군용기 9대가 타이완 해협에 출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31일 오후 1시 9대의 중국군 소속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 북중남부를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편대는 총 5차례의 전투정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군은 이를 감시해왔으며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자산들을 이용해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은 이 같은 고의적 행동으로 안보 및 경제적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 것은 물론 영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야기했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비이성적 행동을 이처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7시간 전인 전날 두 대의 중국군 항공기와 함선 세척이 타이완 섬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미 2개국 순방에 앞서 경유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미국과 타이완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성명을 통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엘빈 브래그 연방지방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대배심을 소집했고 대배심은 관련 증거를 심리해왔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1차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애덤 쉬프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 기소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가 관여했던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외부에 정치적 압력, 영향력, 협박 또는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자나 지지자 모두 평화적으로 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엘빈 브래그는 우리 대선에 간섭하려는 시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우리의 신성한 사법체계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인 앨리스 스테파니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며 트럼프가 기소된 30일은 미국의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어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타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29일 오는 5월 20일부터 열릴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대회 U20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했습니다. FIFA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상황 때문에 개최권을 박탈했고 일정을 바꾸지 않고도 대회를 열 수 있는 새로운 개최국을 빨리 발표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축구대회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나온 FIFA의 결정.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오랜 갈등이 배경이었고요. 대회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인구 2억 7천만의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같은 이슬람 문화인 팔레스타인들을 형제로 여기면서 팔레스타인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반감이 많은데요. 1962년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유럽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인도네시아가 개최하는 이 U20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겁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앞세운 집회가 열렸습니다. 발리 주지사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주에 발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본선 조 추첨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FIFA는 스포츠와 정치를 연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U20 월드컵 대회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인도네시아. 개최국 자격 박탈과 함께 대회 참가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한국인 신태용 감독은 국제 무대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 are here to protest the changes which are being done to our judiciary system to severely limit its independence and to destroy.
네,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 개혁 논란과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의 첫날입니다.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 쪽 초미세먼지는 계속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영상 12도에서 2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는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영상 5도에서 시작하고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개성은 6도에서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은 5도에서 20도 사이, 원산은 8도에서 17도, 청진은 5도에서 15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영상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튀르키예 의회가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비준했습니다. 영국이 글로벌 경제 공동체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미국이 일부 이란 자산을 동결하는 게 잘못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튀르키예가 드디어 핀란드에 나토 가입 비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30일 핀란드에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276명 전원이 만장일치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헝가리 의회도 핀란드의 나토 비준안 통과됐죠.
네, 맞습니다. 헝가리 의회도 지난 27일에 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82표, 반대 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핀란드는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헝가리에 이어서 튀르키예 동의까지 얻어내서 사실상 나토 가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예, 자, 튀르키예의 비준 소식에 핀란드 정부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튀르키예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능력 있는 동맹국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이 약 1,300km 길이로 국경을 맞대고 네네. 있습니다.
나토 지도부의 반응도 볼까요?
네, 튀르키예의 비준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토 지도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는 나토 전체 가족을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거라면서 튀르키예의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몇 가지 기술적인 절차만 남아 있고요. 예? 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나토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예. 핀란드와 같이 나토 가입 신청한 나라가 있죠. 스웨덴. 스웨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스웨덴은 아직 헝가리와 튀르키예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30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네. 자, 튀르키예는 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반대하는 겁니까?
네, 당초 튀르키예는 이 스웨덴과 핀란드 이 두 나라 모두의 이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해서 이들 나라와 관련자 신병 인도 또 PKK 활동 금지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스웨덴에서 이 반투르키예 시위가 벌어지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각각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토 가입 절차를 밟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중립국이었던 북유럽의 이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함께 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보폭을 맞춰왔는데요.
예.
네, 하지만 튀르키예가 이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서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공동 대응의 균열음이 나왔고요. 결국은 핀란드가 먼저 이렇게 나토 가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 자, 튀르키예 정부가 스웨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의 약속 이행이 미흡하고 자국이 테러 조직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단체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웨덴이 먼저 해줘야 할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게 먼저 충족돼야 비준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스웨덴이 먼저 할 일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헝가리는 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지 않는 거죠?
네, 헝가리 정부는 최근 일부 스웨덴 정치인이 헝가리의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당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헝가리는 이 법치주의 미흡 또 부패 등을 이유로 해서 유럽연합의 지원금이 보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를 나토 가입 비준안과 연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네, 스웨덴은 최근에 이 반테러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헌법 개정까지 끝냈는데요.
네.
네, 오는 7월에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는 이 나토 가입 절차가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체포된 미국인 기자가 있죠.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모스크바에 있는 지방법원이 30일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에게 5월 29일까지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네.
네,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같은 날 보도문을 통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의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고 중부 우랄산맥 근처의 도시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직후에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모스크바로 압송돼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각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가장 가능한 강력한 용어로 언론인과 시민사회를 협박하고 억압, 처벌하려는 크렘린의 지속적인 시도를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간첩 혐의는 터무니없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 시민을 표적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 쪽에서는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CNN 기자로부터 이번 사건이 최근에 미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인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4일에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위장 취업을 시도한 러시아 정보국 요원 한 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글로벌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하는군요.
네, 영국 정부가 31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CPTPP라고 하는데요.
네.
네, 여기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시 수나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CPTPP 가입 사실을 발표하고 이 가입으로 영국이 역동적이고 성장하고 있는 태평양 경제 국가들의 가운데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CPTPP가 지금 몇 나라가 가입해 있는 공동체인가요?
네, 모두 11개 나라입니다. CPTPP는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서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로 출발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네, 이후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이듬해 CPTPP로 재출범했습니다. 현재 이 CPTPP 가입국은 이 두 나라 외에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브루나이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중심의 경제 공동체에 지금 유럽 국가인 영국이 참여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영국은 CPTPP 출범 후 최초의 신규 가입국이자 유럽 최초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탈퇴로 힘이 약화한 CPTPP는 이 영국의 이번 가입으로 무게감이 크게 늘었는데요.
네네.
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영국이 1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CPTPP는 인구 5억 이상과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네.
네, 영국과의 협상 중재국이었던 일본의 고토시케유키 경제재생 담당상은 영국의 가입은 이 환태평양 너머의 경제 통합뿐만 아니라 자유무역과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영국으로 보자면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뒤에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큰 변화를 겪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이번 CPTPP 가입을 크게 홍보하고 EU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수낙 총리는 성명에서 이 합의가 브렉시트 이후 자유에 진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는데요. 영국이 EU에 남아있었으면 CPTPP 같은 글로벌 경제 공동체에 가입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영국 정부가 지금 이제 CPTPP 가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뭐 준비는 그 이전부터 했겠죠?
네, 맞습니다. 2021년 2월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영국 정부는 21개월 동안의 치열한 협상 끝에 새로운 자유무역의 기회를 포착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증류주, 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연간 약 22억 달러의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경제 공동체인 EU를 떠나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미미할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은 이 CPTPP 회원국에 보이지가 않네요.
네, 현재 한국은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중국과 타이완, 에콰도르, 우루과이 같은 나라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고도경제상은 신청국들이 협정의 높은 무역 기준을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 전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미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을 해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판결이 나왔네요.
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30일 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자국법원이 이란 회사의 자산을 억류하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하고 배상액은 나중에 정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ICJ가 이란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이란이 완전하게 이긴 건 아닙니다. ICJ는 미국이 동결한 1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란 중앙은행 자산에 대해서는 ICJ의 관할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네.
네, 이런 판결이 나오자 미국과 이란은 각각 승리를 주장했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ICJ 판결에 방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CJ가 이란 소송의 대부분을 기각했다면서 미국과 이란 정부가 지원한 테러 희생자들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이 왜 이란의 자산을 동결했던 겁니까?
네, 이란의 테러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제재 일환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란 중앙은행 자산과 몇몇 이란 회사 자산을 이란이 관여한 몇몇 테러 생존자들과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데 쓰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같은 해에 이 문제를 ICJ에 제소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테러에 관여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네. 1983년에 레바논 그리고 1996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테러 등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런 테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은 이 국제사법재판소 심리에서 어떤 주장을 핀 겁니까?
네, 이란은 미국 정부가 법원이 자국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허용한 건 두 나라가 지난 1955년에 체결한 우호조약을 어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겨냥한 제재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들 자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미국은 지난해 열린 심리에서 이란이 깨끗하지 않은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산 동결은 테헤란 측이 테러를 지원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깨끗한 손은 깨끗하지 않은 손을 가지고 있다. 이란이 떳떳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ICJ는 이런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또 두 나라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에 이 우호 조약에서 최종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ICJ는 이란 기업과 기관들의 자산이 동결되는 시점에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조약을 위반한 거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ICJ 판결을 집행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이란은 과거에 ICJ 판결을 무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이 미군을 공격하자 미군이 이에 공습으로 보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이란 쪽의 움직임을 바짝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자, 이에 대해 공화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누구도 법이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봅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 2.6% 성장한 것으로 최종 집계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 전직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의혹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 기소되는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기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가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자, 맨해튼 대배심이 30일 오후 2시에 소집됐는데요. 약 3시간 만에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맨해튼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가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대배심 과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지지한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자, 공소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인지 또 얼마나 많은 범죄 혐의가 적용됐는지 등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며칠 안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기소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도 전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기소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도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코피나 변호사는 다음 주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식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언론에 이르면 다음 달 4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뉴욕으로 돌아와 맨해튼 지검에 출석한 뒤 기소 인부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보통 기소된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범인 식별을 위한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찍게 되고요.
네네.
또 수갑을 차고 기자단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칠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결정 소식에 반응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이것은 역사상 최대 수준의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민주당은 트럼프를 잡겠다는 집착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했다며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에 대한 기소가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기소가 된 건지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8년 1월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의 하계금을 건넸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대니얼스 씨와 불륜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입막음용 돈이 지급이 됐다, 지불이 됐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18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씨가 자신이 대니얼스 씨에게 지불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이 트럼프 그룹이나 트럼프 선거 캠페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후에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곧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6년에서 2007년 성인 잡지 모델인 캐런 맥도걸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연예의 잡지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 아메리칸 미디어가 맥도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하고 해당 이야기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다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코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죠. 이 코언 씨가 결국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요?
예, 2018년 8월 코언 씨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입막음 자금 지급에 대한 선거 자금 위반 등 형사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위해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보전해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코언 씨는 유죄를 인정한 후 1년 이상 복역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연방검찰은 코언 씨를 기소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맨해튼 지검의 이 조사는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 2019년 당시 맨해튼 지검을 이끌었던 사이러스 벤스 전 지검장이 이 트럼프 그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트럼프 그룹이 코언 씨에게 돈을 변제해 주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조사한 건데요. 그리고 2022년 2월 벤스 전 지검장이 사임하면서 브레그 지검장이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 대배심은 언제 꾸려진 겁니까?
예, 이 브레그 지검장은 올해 1월 대배심을 구성해 대니얼스 씨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한지 조사했습니다. 대배심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검사가 사건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18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21일에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촉구했지만 예정대로 기소 결정이 나오진 않았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난 30일 결국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해당 사건의 중심이 있는 또 다른 인물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 씨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증언과 자신이 검사에게 제공한 증거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언 씨는 또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겁에 질렸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코언 씨는 연방검찰은 물론 맨해튼 지검에도 출석해 여러 차례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정계 반응 볼까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확연히 갈립니다. 공화당은 이 정치적 마녀사냥이란 목소리를 내는데요. 자,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브레그 지검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사법제도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맥카시 위원장은 하원은 브레그와 그의 전례 없는 권력 남용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미국 국민은 이런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짐 조던 하원 의원 역시 이번 결정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대배심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원은 성명에서 대배심이 사실과 법에 따라 행동했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을 평화롭게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미국인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 사건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이나 협박,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에 나서는 경쟁자들,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한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평가받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정치적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무기화는 법의 지배를 전면에 내세운다며 이는 미국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마랄라고 리조트에 머무르기 때문에 주소지가 플로리다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소식이 보도되자 30일 마랄라고 리조트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쓰인 깃발과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네. 한편 뉴욕에서는 모든 직원이 제복을 입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고요. 워싱턴 DC 경찰은 아직 예정된 시위는 없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최종 확정이 됐네요.
네, 미 상무부는 30일 지난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2.6%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의 속보치에서 2.9% 그리고 지난달 잠정치에서 2.7%로 소폭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2.6%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자, 그리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앞선 3분기 성장률 3.2%에서 0.6%포인트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자, 2차 잠정치 발표에서도 조금 줄어들었네요. 하향된 거 왜 그렇습니까?
네, 상무부는 수출 부문과 더불어 소비자 지출 증가폭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소비자 지출의 감소가 영향이 큰데요. 전체 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자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잠정치에서는 소비자 지출이 연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번 확정치에서는 2에서 0.4%포인트 내려간 1%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자, 소비자 지출의 1%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4분기 경제 성장률의 확정치가 발표되면서 그러면 이제 지난해 전체 이 경제 성장률의 성적표가 나온 거죠?
예,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2.1%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앞선 2021년의 5.9%에서 3.8%포인트나 급감한 겁니다.
네네.
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자, 연준은 이달 0.25%포인트를 올렸는데 현재 기준금리는 4.75에서 5%입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본다는데 얼마나 더 낮을까요?
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보냈는데요. 보고서는 올해 1분기에는 0.6%, 이어 2분기에는 1%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마지막 순서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are here today because this weekend marks 60 years since Gideon versus Wainwright.
지난 3월 17일 미국 연방 법무부 청사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이 연방 대법원의 기디온 대 웨인라이트 판결 6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60년 전 연방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변호사 도움을 받을 능력이 없는 범죄 혐의자들에게도 공공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They appointed me attorney, Mr. Abe For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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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의 주인공인 클레런스 기디온은 1961년 플로리다주에서 강도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기디온은 법원에 변호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디온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했고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기디온은 혼자 헌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변호사 없이 재판받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건을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기디온이 주법원 재판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서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맨 처음부터 우리 주와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매우 강조해왔다. 이는 모든 피고인이 법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난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 없이 고소인들을 대면해야 한다면 이런 숭고한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서만 피고인이 공선 변호인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법원에서는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기디온 판결 이후 주법원 재판에서도 이런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이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직 및 경익관리자문회사인 GPR은 미국 안에서 약 9,700명 이상의 공선 변호인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55%는 여성이며 미국 안에서 공선 변호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마지막 시간으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석 달째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며 일단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위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개혁 논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 정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조건은 의회의 단순 과반, 즉 크네세트 전체 의석이 120석이니까 61표만 얻으면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현행 체제에서는 크네세트가 주도하는 입법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해 왔는데요. 하지만 개혁법안은 대법관 80%, 즉 15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의 심사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관 임명에 관한 것입니다. 법관을 임명하는 위원회에 크네세트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그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 임명에 의회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사법부와 각료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의 지침을 받는 법률 고문의 조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개혁법안은 이를 폐지하고 각 장관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각각 법률 고문을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 측 주장.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서 국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네타냐후 정부는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이 이스라엘 사법부에 포진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입법부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는 게 네타냐후 총리 측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처들 가운데서 총리 직무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 권한 등을 없앴고요. 총리가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각료 4분의 3이 동의해야 정직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크네세트 의원 9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 반대측 주장.
법안 반대자들은 사법부에 대한 구태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타냐후 정부의 이른바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이면에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깊은 불신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자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부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보호하려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업 중심지인 테라비브 그리고 하이파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1월에 정부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때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protest the changes which are being done to our judiciary system to severely limit its independence
지난 3월 초에는 테라비브의 한 고급 미용실을 시위대가 포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용실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인 사라 여사가 머리 손질하러 와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시위대가 미용실로 몰려가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한가하게 머리를 하고 있다고 성토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장에 기마 경찰과 국경수비대를 투입해서 사라 여사를 미용실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시위대의 분노를 더 부추질했습니다. 현재 임무나 훈련을 거부하는 식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예비군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중추 집단으로서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정부가 사법개혁을 이대로 강행하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바로 다음 날 그를 해임해버렸습니다. 총파업에 나서는 주요 노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와 여당 쪽에서도 사법개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은 국가 위기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자칫 내전의 상황까지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한 걸음 후퇴한 네타냐후 총리.
그동안 결코 타협은 없다면서 강경 자세를 보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사법개혁 입법 절차를 잠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네타냐후 총리는 큰 충돌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내전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여름 회기 중에는 폭넓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크네세트의 여름 회기는 4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국방장관 해임 후에 더 격화했던 반정부 시위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총파업을 예고했던 주요 노조들도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법안을 아예 폐기할 걸 요구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립정부 안에서도 이들과 협상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보수 정당은 사법개혁을 포기하면 연정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입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서 타이완 섬으로 쫓겨간 이래 타이완의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최고 지도자도 중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타이완 총통직을 두 번 역임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의 방문은 특히 차잉원 현 타이완 총통이 중미 2개 수교국을 방문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1950년생으로 올해 72살입니다. 마 전 총통은 당시는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부모는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본토 중국을 떠나 홍콩을 거쳐서 1951년 타이완에 정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가 태어난 겁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버드 법학전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타이완으로 돌아간 그는 유창한 영어 덕에 한때는 장진고 당시 총통의 통역관 임무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마 전 총통은 1984년부터 88년까지 국민당의 부서기를 지냈고요.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른 나라의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법무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치러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훗날 타이완의 총통이 되는 천수이벤 민진당 후보를 누르고 시장이 됐고요. 2002년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공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경력에 흠집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8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진당의 최창팅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두는데요. 당시 그가 내세웠던 경제발전 공약이 크게 주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집권기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양안 간의 이민 허용 등 여러 가지 관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 데는 그의 뿌리가 본토 중국이라는 배경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중국과 최악의 관계에 놓였는 현 집권 세력인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을 비난해 왔는데요. 마 전 총통은 이번 방중을 통해서 양안 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하루속히 평화가 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 for what it's worth, 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what it's worth, I'm sorry for how things turned out between us.
Thanks, I appreciate that. But I'm not sure an apology is enough to fix what happened.
I understand that. I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I regret my actions.
Well, for what it's worth, I forgive you. But that doesn't mean we can just go back to the way things were before.
I know. I don't expect things to be the same. But I'm willing to work on rebuilding our friendship if you are.
I appreciate that, but it's going to take some time.
아니, 어떤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는 말, I'm sorry,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For what it's worth.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worth, W-O-R-T-H,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죠.
For what it's worth.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제 대답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For what it's worth, I forgive you.
어떤 말이나 정보, 충고를 상대방에게 할 때 내가 말하려는 것이 당신에게 또는 이 상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바로
For what it's worth.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런 표현에 함께 쓰면 좋겠죠.
I'd like to give my opinion for what it's worth.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This is my opinion for what it's worth.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cannot believe I didn't get the house. I offered $30,000 more above the asking price.
If it's any consolation, you can always keep looking for other houses. Something better might come along.
Thanks. I guess you're right. It's just hard to keep going sometimes.
I know, but you're strong and capable. If it's any consolation, I believe in you, and I know you'll find the right house eventually.
Thanks for the support. It means a lot to me.
Of course, anytime. If it's any consolation, I'm always here to listen and offer encouragement.
제가 집을 찾고 있는데 원하던 집을 사지 못하게 돼서 실망하고 있으니까 존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집을 구하게 될 수도 있다며 위로를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기 전에
If it's any consolation,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consolation, 위로라는 뜻입니다.
If it's any consolation, something better might come along.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If it's any consolation, I believe in you.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If it's any consolation, I'm always here to listen and offer encouragement.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내가 있잖아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있잖아요.
I'm here for you. I am always here for you.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For what it's worth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If it's any consolation
어떤 의견이나 충고를 하기 전에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